뉴스 포커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북한이 18일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5차 연임이 확정되면서 북한과 러시아 간 밀착이 강화될 전망입니다. 정팍 미 국무부 대북 고위 관리는 북한 비핵화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 만큼 중간 단계를 거칠 수밖에 없다며 위험 감소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도 윤국한, 최은기 두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노시창입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우선 북한이 탄도 미사일을 발사한 소식부터 살펴보죠. 북한은 18일 오전 7시 44분께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여러 발 발사했습니다. 지난달 14일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지 33일 만에 다시 미사일을 발사한 건데요. 그 의미를 어떻게 봐야 할지 윤 기자가 먼저 분석을 좀 해주시죠.
예, 북한이 실제로 발사한 건 KN-25로 불리는 초대형 방사포입니다. 그러니까 이 KN-25는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분류되고 있고요. 이 북한은 탄도미사일이 전술핵 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무기체계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북한이 이제 전술핵 소형화도 이뤄냈다는 그런 의미가 될 수 있는데요. 북한의 이번 발사는 한국을 겨냥한 군사적 준비태세를 계속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북한의 준비태세라는 것은 재래식 무기 개발과 성능 개선 이것과 아울러서 또 다른 측면에서는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대량 살상 무기 개발 이렇게 두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데요. 이번 발사와 관련해서 주목할 것은 이것이 약 350km를 비행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이 한국의 당국자들이나 언론들은 북한의 발사 지점에서부터 약 350km라고 하면은 이것이 한국의 육해 공군 본부가 있는 계룡대까지의 거리와 비슷하단 말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 남측의 한국 측의 주요 군사 시설을 염두에 두고 발사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일본 당국의 발표를 보면 미사일 고도가 약 50km밖에 안 되는데 어떤 미사일인가요? 최 기자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조금 전에도 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북한이 그 18일 오전에 발사한 탄도미사일 통해 떨어진 건데요. 자세히 보면 그 한국과 일본의 발표가 조금씩 다릅니다. 한국 합참은 북한이 그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발을 발사해서 300km를 비행해 동해에 떨어졌다 이렇게 밝혔고요. 일본은 북한이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했고 고도 50km로 비행을 해서 약 350km를 비행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이 미사일의 숫자 그리고 비행거리가 조금씩 차이가 나고 또 양측 다 북한이 어떤 미사일을 쐈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8일까지는 이런 조금씩 다른 두 가지 보도가 있었는데요. 그 이튿날이죠. 19일 날 북한 매체가 그 뉴스와 사진을 공개하면서 어떤 미사일을 쐈는지가 밝혀졌습니다. 북한 관영 그 조선중앙통신 등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그 초대형 방사포 600mm, 구경 600mm짜리 방사포를 6발을 쐈다 이렇게 하면서 그 관련 사진을 그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초대형 방사포는 미국 광구에서는 그 KN-25라는 그 약칭으로 이제 부르고 있는 건데요. 사거리가 이번에는 뭐 한 350km 비행을 했지만 최대 사거리가 한 400km 정도로 보고요. 또 북한은 이것을 방사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한국과 미국은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 KN-25 초대형 방사포는 2019년에 처음 공개됐는데요. 이동식 발사대에 싣고 다니면서 포신이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신 4개를 묶은 것을 이동하다가 쏠수 있는데요. 이번에 공개된 사진을 보면 하나의 발사대에서 6발을 쏜 것이 아니고 이동식 발사대 6대를 일렬로 쭉 배치해 놓고 같은 시간에 한 발씩 쐈다 이런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요번에 그 발사된 그 6발의 그 방사 포탄이죠. 이것이 약 300여 킬로미터, 350킬로미터 정도를 비행을 해서 함경북도 길쭉은 앞바다에 있는 무인도죠. 그 알섬에 떨어졌는데요. 이것은 아마 그 지금 북한하고 일본하고는 무슨 정상회담도 얘기를 하면서 상당한 그 서로들 그 대화 제스처를 취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북한을 방사포를 쏘더라도 북한 입장에서는 일본을 덜 자극하겠다 이런 의도에서 동해로 일본 쪽으로 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그 함경북도 길쭉은 앞에 있는 무인도를 향해서 쏘지 않았나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북한은 한달 이상 미사일을 쏘지 않는 등 잠잠했는데, 그러면 이제 도발 수위를 다시 이제 끌어올리려고 하는 걸까요?
사실 북한의 행보를 예상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가까운 예로 미국과 한국의 연합 군사훈련 프리덤 실드 때도 사실 한국 내에서는 대부분 전문가들이나 언론들이 북한이 이 기간 중에 그 연합 훈련에 반발해서 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했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만 실제로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볼때 사실 한국을 비난하는 내용의 북한 측 담화나 발표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넘치는 것을 보면 이 북한이 다시 도발 수위를 끌어올릴 개연성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담화나 발표와 실제 행동은 별개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주의 깊은 관찰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만 이 한국 군 당국은 이 다가오는 4월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4월에 주요 말하자면 남북한 모두 그 정치 일정들이 있습니다. 이 한국에서는 4월 초순에 총선거가 예정돼 있고요. 또 이때를 기해서 북한이 도발을 해올 것이다 라는 이런 전망들은 이미 일찌감치 상당수 한국 정부 당국자들로부터 제기돼 왔고요. 또 북한의 입장에서는 4월 달에 이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태양절이 4월 15일에 예정돼 있고요. 또 4월 25일에는 조선인민혁명군 창건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보면은 주요 정치 일정에 전후해서 북한이 이제 미사일 발사라든지 여러 가지 군사적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이고요. 특히 북한은 지난해 말에 한 차례 그 군사 정찰 위성을 성공적으로 쏘아 올리면서 올해 세 차례 더 추가로 군사 정찰 위성을 발사할 것이다 이렇게 밝힌 바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일정의 군사 정찰 위성이 4월에 예정될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지만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중요한 일정을 전후해서 북한이 또다시 도발적인 군사 행동에 나설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18일, 마침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참석자 서울을 방문했습니다. 이 블링컨 장관과 조태열 한국 외교부 장관은 다 같이 미사일 발사를 비판을 했습니다. 이 내용 좀최 기자가 말씀해 주시죠.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18일 서울에서 열린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한국을 방문했는데 바로 그날 아침에 7시 44분께 북한이 그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겁니다. 그래서 블링컨 장관과 한국의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만나서 어차피 북한 문제를 논의로 하기로 했는데 그날 아침에 이제 북한이 그 미사일을 쐈기 때문에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를 규탄을 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두 외교장관은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은 미한일과 국제사회 대북 공조를 강화할 뿐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블링컨 장관은 한국에 대한 확고한 그 방위 공약을 재확인하고 또두 장관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하는 그런 그 발언, 이런 성명, 이런 것을 발표했습니다.
네. 이김 위원장은 이번 초대형 방사포 사격 훈련을 포함해서 최근 보름 새 5차례 군사 훈련을 현지 지도했는데 그 의도가 무엇일까요?
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해 말에 한국을 교전 중인 적대국으로 규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네.
그런 토대 위에서 이 전쟁 준비 태세를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런 맥락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최근 현지 지도가 이 군사적인 측면에 집중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최근에 김 위원장이 군사훈련 현지 지도한 것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서부지구의 중요 작전 훈련 기지를 방문했고요. 이것들은 이제 북한의 관영 매체들이 전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또 대연합부대 포사격 훈련을 지도했다, 이런 것도 있고, 탱크병 대연합부대 대항 훈련을 참관했다. 그 다음에 항공 육전병 부대 강화 훈련을 지도했다. 그 다음에 600mm 초대형 방사포 일제 사격 훈련을 지도했다. 이런 군사적 행보가 계속되고 있고요. 최근에는 신형 중장거리 극초음속 미사일에 사용할 다단계 고체 연료 엔진 시험도 직접 참관한 것으로, 그렇게 북한의 관영 매체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북한의 입장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이런 군사적 준비 태세에 힘을 실으면서 아울러서 이런 단계적으로 그리고 또 계산된 방식으로 대남 무력 시위를 전개하고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18일에는 초대형 방사포에 의한 공중폭발 모의 시험도 진행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떤 시험인가요?
네, 북한이 이번에 쏜 것이 그 초대형 방사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서 그 공중 모의 시험을 했다, 뭐이 얘기는 이 초대형 방사포에 전술핵을 탑재해서 그 발사하는 시험을 해봤다 이런 뜻입니다. 좀더
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초대형 방사포는 그 구경이 그 600mm나 되기 때문에 상당히 대구경 포죠. 굉장히 큰그 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북한은 이미 그 자신들이 그 화산 31형이라고 해서 전술 핵탄두를 이미 개발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것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화산 그 31형 그 전술 핵탄두가 그냥 미사일에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항공기, 미사일, 또 잠수함, 또 군함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쓰일 수 있는 전술 핵탄두다 이런 얘기를 본인들이 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공중 모의 폭발 시험을 해봤다는 것은 그 초대형 방사포에 그러니까 탄두 부분에 그 핵탄두 같은 것을 그 장착하는 그 실험을 해서 이것이 제대로 공중에서 터지는지 그 시험을 해봤다 이런 뜻으로서 이것은 그 서울에 대해서 또는 그 요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보면은 적수도 붕괴 를 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만일 그 여차하면은 북한으로서는 그 한국의 그 서울 등을 공격을 해서 전술핵으로 공격을 해서 파괴할 수 있다 이런 하나의 그 위협을 하는 그런 신호로 보여진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북한이 또 신형 중장거리 극초음속 미사일을 사용할 다단계 고체 연료 엔진 시험에 성공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20일 관련 사진과 함께 보도를 했습니다. 먼저 이 극초음속 미사일이 뭔지 좀윤 기자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이 극초음속이라는 거는 마하 5 이상의 속력으로 비행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극초음속 미사일은 그 속력이 마하 5를 뛰어넘는 그런 미사일일 텐데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초음속 미사일과 극초음속 미사일은 그러면 속력의 차이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미사일들은 거의 다그 마하 5의 속력을 이상을 냅니다. 가령 탄도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보더라도 대륙간 탄도 미사일은 그 속도가 마하 10을 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북한이 발사한 극초음속 미사일은 속도를 갖고 우리가 얘기하면 안 되고요. 이 탄도 미사일은 이 속도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거리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탄도 미사일들은 비행 거리를 기준으로 분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 비행의 성질이 다르다, 특성이 다르다. 그런 면에서 극초음속 미사일을 규정하게 되는데요. 대체로 미사일은 그 말하자면 발사를 하면 상승과 하강에서 동일한 어떤 속성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궤도가 그렇게 급변하지를 않는데요. 극초음속 미사일의 특성은 이 말하자면 이 하강 국면에서 비행의 행태가 상당히 다르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탄도미사일과는.
네.
그래서 이 하강 국면에서 낮은 고도로 무동력 활강하는 특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무동력 활강한다는 것은 탄도미사일이 아니라 순항미사일의 특성 아니겠습니까?
네네.
극초음속 미사일이 바로 이 하강 국면에서 순항미사일의 특성을 보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순항미사일의 특성은 속도는 낮은데 사실 변칙 기동이기 때문에 이것이 말하자면은 요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바로 이런 점에서 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게임 체인저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네.
요격이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북한이 이렇게 여러 가지 모의 시험도 하고 뭐 미사일 쏘고 이러는데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이제 약 8개월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북한이 도발을 더 계속할까, 또더 강화할까 이 부분도 궁금합니다. 최 기자가 좀 어떻게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상당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북한의 이 같은 질문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한두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도발을 하긴 하는데 아마 적절한 수위조절을 하면서 도발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한 8개월 정도 남았는데요. 만일 북한이 굉장히 큰 도발, 예를 들어서 북한이 ICBM을 발사해서 하와이나 LA 앞바다 같은 데 이제 떨어졌다 이렇게 가정을 해보면 이것은 도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국민들의 굉장한 큰 분노 이런 것을 낳았기 때문에 이것은 북한으로서도 역효과를 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여론이 들끓는 그런 특대형 도발 이런 것은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대신 아마 적어도 저강도 도발 예를 들어서 순항미사일을 쏜다든가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초대형 방사포를 쏜다든가 이런 정도의 저강도 도발을 해서 미국으로 하여금 북한 문제가 아직도 계속 있다 이것이 문제다 이런 일종의 상기시켜주는 효과 이런 것을 거둘려 하기 때문에 북한이 앞으로도 도발을 하긴 하되 가급적이면은 국제적인 분위기 이런 걸 봐서 저강도 도발을 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5차 연임이 확정됐다는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예상대로 러시아 대선에서 푸틴이 87%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5차 연임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국제정세는 물론이고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도 막대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 윤 기자가 이 부분 좀 분석해 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5연임을 확정했다는 소식은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든든한 후원자가 이 장기 권력을 더욱 공고해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는 더욱 긴밀해지고 밀착할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냐 하면 지금 잘 아시는 대로 북한과 러시아는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사용될 러시아의 말하자면 무기를 북한이 공급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네. 반대급부로 이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말하자면 그 고도의 말하자면 군사 기술을 이전받는다든지 아니면 군사적인 지원을 받는다든가 또는 식량을 또 지원받기도 하고 이래가면서 말하자면 정권이 점점 더 안정돼지고 또 공고해지고 또 군사적으로도 굉장히 말하자면 그 단계가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고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서방국들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들이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에 특히 주목해서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것인데요. 더더군다나 최근에 보면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언론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 북한의 핵을 용인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그런 발언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되면 예. 이 한반도의 그러니까 북한의 비핵화라는 그런 사안들 그리고 또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안정을 굳건히 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다 상당히 말하자면 흔들리게 되는 상황이고요. 이것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사실은 세계 동북아 나아가서는 국제정세에도 큰 파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인데요. 이 푸틴 대통령의 오연임으로 어쨌든 이런 가능성들이 점점 더 높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18일 당선이 확정된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냈는데요. 북한은 러시아를 활용해서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으려고 더욱 그 밀착된 행보를 보이는 건 아닐까요?
네, 그렇게 보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그 두세 가지 이제 의도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하나는 그 북한으로서는 그 러시아와의 그 군사적 밀착을 강화해서 자체적으로 그 북한 자체의 그 국방력도 좀 강화를 하고 또 하나는 북한이 추진하는 북한, 중국, 러시아를 잇는 군사 블록, 군사적 연계를 강화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북한으로서는 그 러시아를 그 활용을 해서 자신들이 추구하는 그 핵보유국 이것을 그 인정받으려 하지 않느냐 이런 관측이 많습니다. 이미 그 푸틴 대통령은 지난 13일이죠. 러시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은 이미 자체 핵우산을 갖고 있다 언급을 해서 북한을 일종의 그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려는 듯한 그런 언급을 해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네. 아마 푸틴 대통령이 조만간 그 평양을 방문하면은 아마 북한으로서는 군사력 또 북한의 안전보장 이를 위해서 핵보유국을 정당화하려는 그런 어떤 언급 보장 이런 것을 그 러시아로부터 받으려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또 하나 궁금한 것이 이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과 더불어서 이 전략무기나 첨단 기술을 푸틴이 이 북한에 넘겨줄까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견해가 엇갈립니다. 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전략무기 등 첨단 기술을 러시아가 북한에 넘겨주는 것은 굉장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국제정세에 미칠 영향이 굉장히 지대합니다. 이 북한을 공식적인 핵보유국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물론 러시아가 인정한다고 해서 그것이 국제사회에서 하나의 말하자면 보편적인 어떤 그런 입장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네. 이런 것들은 사실 지금 러시아가 중요하게 일원이 돼 있는 NPT 핵확산 금지 체제의 붕괴를 뜻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한 이를 통해서 러시아도 그 일원이 돼 있는 이 동북아시아에서 핵 도미노 현상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한국이 지금 미국이 사실 한국에 대해서 핵무장이나 이런 것들에 적극 반대하는 것도 정확하게 같은 이유 아니겠습니까? 네. NPT 체제의 붕괴나 또는 타이완이나 한국이나 일본 이런 나라들이 말하자면 언제든지 짧은 기간 안에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동북아시아에 몰려있지 않습니까? 네, 북한이 네. 핵보유국으로 인정을 공식 받는다고 한다면 이들 나라들도 핵 보유를 말하자면 주장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직접 추진하고 나설 가능성은 있고요. 바로 이러한 현상들은 러시아도 원하지 않는 현상일 겁니다. 그러니까 핵 도미노와 NPT 체제 붕괴를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또한 UN에서의 말하자면 상임이사국 체제의 변화도 불가피하다라는 전망까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러시아가 섣불리 그 또 다른 핵 보유국을 기정사실화한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민감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전략무기의 말하자면 북한 이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러시아는 사실 세계적인 미국과 더불어서 전략무기라든지 이런 기술적 측면에서 가장 첨단적인 그런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고요. 북한이 이런 전략무기를 이전받게 된다면은 말하자면 그 군사력의 균형에서도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하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가 이런 재래식 무기 우크라이나에서 사용할 포탄이나 이런 것들 장비들을 제공받는다고 해서 반대급부로 이런 고도의 첨단 무기 관련 기술이나 장비들을 넘겨줄 것으로 예측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러시아로서도 이렇게 네. 전문가들은 밝히고 있습니다.
네. 로이터 통신은 푸틴 대통령이 5월에 중국을 방문할 것이라고 보도를 했는데요. 혹시 이때 북한도 방문을 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대개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로이터 통신이 최근 보도한 거에 따르면 그 5연임을 확정 지은 푸틴 대통령이 오늘 5월에 그 중국을 방문해서 시진핑 주석과 그 정상회담을 가질 것이다 이런 보도를 했는데요. 여기다 이제 하나 더 덧붙여서 관측을 해본다면 5월에 그 베이징을 먼저 가서 시진핑 주석을 만난 다음에 오는 길에 평양에 들러서 김정은 위원장과 또다시 정상회담을 가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관측이 많습니다. 네. 참고로 지난해 9월 연해주에서 그 김정은 위원장하고 푸틴 대통령하고 북러 정상회담을 가졌는데 당시에 김정은 위원장이 평양에 와달라 이렇게 초청을 했고 푸틴 대통령도 평양에 가겠다 이렇게 그 확약을 한 바 있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접속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미 국무부에서 한반도 문제를 담당하는 정팍 부차관보 겸 대북 고위 관리가 이 VOA와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박 대북 고위 관리는 18일 인터뷰에서 북한과의 대화 재개에 강한 의지를 보였는데요. 여기서 잠깐 박 대북 고위 관리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Our policy is the same since we rolled out our policy review back in the spring of 2021, which is that we.
박 대북 고위 관리는 우리가 중간 조치에 대해 언급할 때는 비핵화가 하룻밤 사이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암묵적 사실을 명시하는 것이라며 이에 따라 군사적 위험 감소에 대해 완전한 비핵화를 향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논의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 정박 부 차관보는 계속해서 북한의 대화 재개를 촉구하고 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그렇게 그런 의사를 거듭 밝힌 의도가 어디에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예, 잘 아시는 대로 북한의 핵무기는 그 양적 질적 팽창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수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요. 또 말하자면 예. 그 질적으로도 고도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소형화, 네. 경량화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바로 이런 점 때문에 북한의 핵무기와 관련한 위협도 굉장히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말하자면 계속해서 물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에 미국이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단기적으로는 이 북한의 이런 핵 위협을 줄이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특히나 지금 미국은 네.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에 도전해서 이제 대선 국면에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말하자면 미국을 겨냥한 위협 수위를 높인다고 하면은 이것은 말하자면 대선 과정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에도 굉장히 손상을 입히는 그런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예. 북한이 이렇게 핵무기와 관련해서 질적, 양적인 어떤 말하자면 팽창을 이룬 상황에서는 단기간에 정박, 대북고위 관리가 얘기한 대로 하룻밤 사이에 북한의 비핵화를 입은 것은 이제 사실은 물 건너갔다라고 하는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맥락에서 일단은 북한의 위협을 감소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그런 협상을 해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최근에 미국의 고위 관리들이 해왔던 것이고요. 그것이 바로 북한과 관련해서 비핵화 협상의 중간 단계, 중간 조치라고 하는 그런 말하자면 표현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박 부차관보는 또 북한의 공격이 임박하진 않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이는 김정은이 아마도 그것이 어떤 대응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는데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네, 앞서 저희들이 그 지난주에도 이제 소개를 해드리고 했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1월에 그 시정연설을 통해서 전쟁 가능성을 언급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혹시 전쟁이 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이번에 그 미 국무부에서 한반도를 담당하는 정박 부차관보가 같은 질문을 받고 미국은 그 한반도에서 그 전쟁이 임박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것이 왜 그런가 그런 배경은 김정은 위원장이 아마도 그것이 어떤 대응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좀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미국과 한국은 벌써 한 2, 3년 전서부터 공개적으로 북한에게 경고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북한이 한국을 공격을 하면은 그것은 북한 정권의 종말이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여러 번 그 언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는 북한이 진짜로 그 전쟁을 일으켜서 한국을 공격할 경우 북한의 국가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권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제거되는 그런 그 조치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 김정은 위원장이 전쟁을 일으키고 싶어도 이 같은 미국 관국의 공동 경고 이런 것을 두려워해서 전쟁을 일으키지 못할 것이다 이런 취지로 그 정박 부차관보가 얘기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북한 수뇌부는 중간 조치 또는 위험 감소를 논의하자는 미국의 언급에 대해서 전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몇 달 안에 혹 미북 대화가 재개될 가능성은 있을까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전문가들이 부정적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3년 동안 단 한 차례도 북한과 공식적인 대화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마당에 지금 미국의 대선이 진행 중인 상황이고요. 이 대선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북한의 관심은 지금 과거 지난 3년 동안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던 미국과의 대화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차기 대통령이 될 것인가를 관망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 달 안에 미북 대화가 재개되는 것은 기대난이라고 전문가들은 대체로 보고 있고요. 더더군다나 미국의 고위 관리들이 이 중간 단계라는 것을 언급하고는 있지만 북한의 이런 중간 단계와 관련해서 세부적인 대화 제안을 했는지도 분명치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체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그런 관측들이 많습니다.
네.
뉴스 포커스. 짧은 뉴스를 통해서는 미처 다루지 못했던 사안들을 자세한 설명과 함께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한반도와 세계가 보입니다.
자,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보고서가 나왔는데 대부분이 대북 제재가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 정제유 반입이라든지 또 사치품 수입, 또 북러 무기 거래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흥미를 끄는 것이 이 북한이 중국과 라오스 등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문제도 여기에 들어 있는데요. 최 기자가 이 원래 이 그런 것도 다그 종업원들이 북한으로 그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이 부분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권위 있는 유엔 그 안보리 대북 제재 패널 보고서가 이제 공개가 됐는데요. 식당 문제도 여기서 그 거론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그 중국과 라오스 등에서 식당을 여러 개를 그 운영을 하면서 연간 한 7억 달러의 그 돈을 그 수입을 올리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그 지난 그 2017년에 그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그 2397호 등에 따르면 원래 그두 가지가 금지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하고 외국과의 합작 이런 것이 안 되게 돼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종업원 문제인데요. 북한 노동자는 원래 그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서 2019년 12월까지 원래 북한으로 다 돌려보내야 되는 것이 유엔 안보리 정신입니다. 그러나 중국과 라오스에 있는 북한 종업원들이 이를 어기고 계속 외국에서 그 외화벌이 이런 걸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문제다. 그리고 이제 돈을 벌어서 이것이 북한으로 건너가서 핵이나 미사일 개발에 쓰이는 것도 문제다. 이렇게 그 유엔 안보리 보고서가 이제 계속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중국 쪽에서 이것을 인정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계속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오늘은 북한이 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소식과 함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오 연임이 확정됐다는 내용, 그리고 정박 미 국무부 대북 고위 관리가 또다시 북한과의 대화 재개 용의를 밝힌 배경과 전망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 그리고 진행의 노시창이었습니다. 뉴스 포커스를 마치겠습니다.
방송입니다.